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김성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총회 세계 선교회의 사역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뵀는데 뭐 변한 게 없나요? 머리 파마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하게 알았네요. 하나님이 하셔.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죠. 네, 저는 지금 전 세계 96개국에 2,546명이 나가 있는 우리 총회 세계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2,500명이 넘으시니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화성에 있거든요. 선교 본부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작년에 제가 아주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중앙아시아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 어느 날 아빠 나 항공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항공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항공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30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몰았던 사람은 아주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밖길을 나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7년 뒤에 처음 온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 오셔서 처음 이제 우리 화성에 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저는 다시 사역지로 갑니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문자 많이 주고받죠. 네.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저같이 노안이 든 사람들은 많이 실수를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문자를 실수하는 거예요. 어느 손주가 할머니 생신 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문자는 틀리면 다시 고쳐서 쓰면 돼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틀리면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그림도 틀리면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다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절대 되돌아갈 수 없어요. 어린 시절로 아무리 되돌아가고 싶다고 생 난리를 쳐도 절대 못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뵐 거 다 하지만 다시 계속 안 맞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톡스에 돈 쓰지 마시고 복음 위에 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눈발 그때 좀 더 성경 볼 걸, 열심히 전도할 걸, 신앙생활 잘할 걸, 나이는 먹어가는데 껄껄껄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좀 더 사랑할 걸. 이걸 제일 후회한대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온 날들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방금도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후회했고 1년 전에도 후회했고 후회를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그럼 후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이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많은 젊은 서양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러 왔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가운데 약 145명이 지금 마포에 있는 양화지라는 선교사 그 묘지에 잠들어 계시죠. 저는 몇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세워진 묘비들을 둘러보다가 제가 이분 묘비 앞에 제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교사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어 공부하는 중에. 근데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이분은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을 조선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조선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인데 바로 이분들이 선교사님이죠. 자, 양화진 묘역에는요 이렇게 지금도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갓난아기부터 80대 선교사님들까지 잠들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풍토병,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맹장이나 감기 정도 되는 병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자, 왜 이 선교사님들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 밑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조선에 와서 자신 한 번뿐인 인생을 아낌없이 드렸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미치면 뭘 못하겠어요? 뭐가 괴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유 지저분해 아유 더러 이런 거 봤어요?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런 거 봤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치면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조선에 기꺼이 오신 거죠.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목숨을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보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돌에 맞아도 또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늘 보고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누가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요. 자신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또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대륙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가짜이든지 복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일 수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누가 가짜예요? 내가 가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우,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딸의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제 딸의 친구의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요, 제 딸의 친구가 제 딸한테 그랬다 그래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보면 절대 교회 안 나가. 그 말했다 그래요. 난 시금치도 먹기 싫어 그랬다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시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어야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변화되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인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바꿔놓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처럼 살까요? 지금처럼 뒹굴뒹굴 누워서 TV 볼까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한 시간이 1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12월달에 갔었는데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그 지하실 같은 데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울이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쉬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가, 로마의 그 시퍼런 권력이 바울을 차디찬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입과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변화되기만 하면 세상에 우리 입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늘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여기를 나와가지고 저기 로마 감옥이네. 예. 그 다음에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끌려간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새 분수교회라는 데인데요.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탕탕탕 세 번 튈 때마다 그곳에서 분수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새 분수교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가보신 분, 바티칸. 그렇죠? 바티칸 가면 사람들이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막 찾는데 저기 가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저 바티칸에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산증인 저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저곳에 가봐야 되지. 바티칸. 왜 거기만 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순교하는데 바울이 그 갇혔던 감옥을 보면 발도 제대로 뻗을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보니까 발도 뻗을 수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저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저곳으로, 저기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거든요. 근데 저 감옥에서 나와서 저까지 가는 거리가 한 70m? 60m, 7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기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어간 거예요. 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저기를 걸어간 겁니다. 자, 조금 있으면 참수를 당해서 죽을 바울이 저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세상을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 자기를 잡아 있는 간수들을 막 쌍욕을 하고 죽기 싫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저 길을 갈 것 같아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바울은요, 저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데 저기를 걸어가면서 욕을 하면서 나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걸어갔을까요? 그렇게 안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면, 잠시 후에 깨어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보는 사람들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 번뿐인 인생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문 앞에서 자신을 맞이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맞이할 분이 천국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24절 한 절만을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게 비록 24, 22, 23, 24, 4절 말씀이지만 바울의 명설교, 자신의 삶을 아주 압축해놓은 그런 설교가 거기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절을 읽어보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후회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리겠다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선교사,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에 뭐 특별히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거지 나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나오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살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 1대지, 2대지, 3대지 말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한 가지만 딱,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이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천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조금 더 후회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면 절대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사명을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래요. 미션. 많이 들어봤죠? 미션 임파서블. 영화도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은 외국으로 특별한 임무를 띄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맡게 된 임무를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미셔너리란 말이에요.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뭡니까? 선교사라는 선교사. 1800년대 말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 이때 영국의 세계적인 명설교자 한 분이 계셨는데 찰스 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성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원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아주 레디컬합니다. 그냥 뭐 흑과 백이 분명한 그런 설교자시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뭐라고요? 가짜다, 가짜. 세상에 자기 교인들한테 가짜라 그러면 얼마나 시험받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가짜들이다. 아, 제 말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웃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 멀리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걸고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가는 선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뭐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는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나는 태어났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가 지금 제 말을 크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하루하루가 나는 힘들어요.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가슴속에 담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한 번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못해 사는 사람. 마지못해 사는 사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까?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사역이라고 그러고 성가대도 사역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또 식당 봉사 다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역은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내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명자로 불렀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어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세가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냥 가정주부로 살든 내가 사명자다 생각하면 삶의 자세가 틀림없이 달라져요. 사명자의 삶은 그 자신이 걸어다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돼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돼야지.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갔습니다. 2년 언어 공부를 마치고 마닐라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잠발레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한 형제를 저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저를 데리고 1991년도에 화산이 터져서 수만 명이 죽은 그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그 산 속에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움막 같은 곳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자녀 넷, 그 다음에 이렇게 땅에서 올려서 진 움막이었는데 그 밑에는 돼지, 그 다음에 개, 닭, 고양이 다 그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 움막이래봤자 위에 야자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지은 집이었는데 비가 와도 비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움막이 하나뿐이 아니라 산속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필리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화전민들이죠. 이 산 저 산을 떠돌다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섭리라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분들을 만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꼼꼼하게 차 안에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꿈, 선교제 가기 전에 주셨던 세 가지 꿈 중에 하나, 원주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원주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6,000평 땅을 사고, 예, 산에서 17가정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니까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90명이 내려왔습니다. 집 12채를 짓고, 한 집에 이렇게 두 가구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이제 집집을, 집 한 채씩 다 주고, 교회 짓고, 유치원 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인들, 초창기, 뭐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 보니까. 자,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망고나무를 심었어요. 망고나무. 망고나무 처음 보시죠? 망고나무가 저렇게 150그루를 쫙 심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짓고. 제가 이분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말 안 하겠다. 주일날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또한 뭔가 시간표에 의해서 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으니까. 자기 나이도 몰라. 몇 살인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0시에 예배드린다! 이분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9시에 가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예배드릴 시간이라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서 시계를 나눠줘도 시계도 볼지도 모르니까, 예. 뭐 이렇게 알람 울리는 시계 갖다 주고 때르릉 하면 나오라 그래도 건전지가 다 되면 또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니까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나오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나왔거든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2025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2024년 12월 둘째 주가 저희 그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그분들이 이분들 중에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누가 저분들을 저렇게 바꿔놨을까요? 누굴까요? 선교사?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뭘 했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런 기적 역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사명을 주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왔다 가서 우리 파송교회 가서 막 자랑을 했어요. 과천 중심교회 수요 예배 한번 가봐라 가봐라. 네.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느냐. 우리 저희 파송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1500명 나오니까 큰 교회잖아요. 근데 수요일을 가보면 여기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수요일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가짜라고. 세상에는요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고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언젠가 틀림없이 가짜인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인가? 예배 잘 드리고 뭐 주일 빠지지 않고 뭐 몇 번 교회 일주일에 뭐 몇 번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나의 입술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예요. 만나면 뭐 주식 얘기, 뭐 만나면 뭐 애들 무슨 학교 얘기, 학원 얘기, 뭐 누구 집 평수가 아파트 평수가 몇 얼마래, 뭐 과천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뭐 너네 뭐 누구네 집은 뭐 얼마고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까? 진짜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가난하고 헐벗은 선교지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러나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 콜로세움이 7,300평 땅 위에 약 7층 높이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저기에 약 7만 명이 들어갑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죠.
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저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저 7만 명의 사람들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나오고 또 한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저 예수쟁이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구나. 구경거리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낄낄거리고 비웃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저 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 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얼굴 뭐라 그랬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그래요. 바로 그런 3%의 진짜 예수쟁이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로마가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75%나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75%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우리가 그런 짓을 다 하고 있습니까? 목사? 74%가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 제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네? 진짜처럼 살아야지, 진짜. 진짜가 돼서 살아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힘이라는 거죠. 사명은 고난도 죽음도 뛰어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역경도 사명자의 가슴에 있는 뜨거움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3%의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잖아요. 이 과천시가 신천지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아주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도망쳐 나와서 너무너무 집에서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쳐 나와서 교회 차고에서 젊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 사람이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 네. 여러분, 부자는요, 이 말 꼭 명심해야 돼. 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명심해야 돼.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에 보니까 36,500불.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다고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온 나라가 헐벗고 굶주리고 치유와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물질적으로 너무도 풍요롭고 또한 아주 유능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오늘 이 나라에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낌없이 그분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나라 곳곳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시고자 한 부분인 인생을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없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종대왕은 딸기 먹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이니 막 이런 얘기하면 짜증이 나. 아니, 사명은 목사님이 사명자지 뭐 내가 사명자인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이걸 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십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아낌없이 살다가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돌아가실 때 7,000명의 그 원주민들이 부하나 묻고 봐! 얼굴이 하얘니까 우리의 하얀 추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실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부끄럽게 설 것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한복분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신 분은 당당히 주님 앞에 서실 겁니다. 그렇게 사명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신 분이 천국문에 이를 때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면류관을 들고 맞이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마람팔라 따여, 마람팔라 따야, 따요낭 마부띠 까이 헤수스. 예수 잘 믿읍시다. 꼭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 제가 20년 동안 그분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잘 믿자고. 그러니까 저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할 말.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보는 우리의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대로 살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만 붙들고 살으라고. 그러면 결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길,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사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한복군인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를 이 과천 땅 한가운데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천 땅을 하나님의 중심교회를 통해서 변화시켜주시고 이 중심교회를 통해서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부르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명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물질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심교회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속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축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기로 작정하는 이곳의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